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이제 26장 26절부터 함께 나누겠는데 2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사라져가는 절기 곧 유월절을 압도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잔은 유월절 절기 중에 일곱 번을 돌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분명히 마지막 잔을 돌릴 때였을 겁니다. 절기 중에는 그들은 할렐 시편송인 시편 111편부터 118편을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부분을 읽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당시 이 노래들을 부르셨던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후 만찬에서 주님은 친히 새 기념비를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것은 대리석이나 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빵과 포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6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유월절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의 재림 후에는 주님의 이제 오심을 회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30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31절을 보십시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면 된다고 봅니다.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자기만은 배신치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말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그가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34절로 35절을 보세요. 좀 더 분명한 베드로를 향한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때는 초저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장담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6절로 39절을 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도 보면 이 잔이란 분명히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온 세상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 자체와 무서운 십자가형의 고통 이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곧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친히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치욕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못이 박히고 뭐 가시관에 찔리고 한 그것이 아프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가. 그 아픔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는 이제 그분 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법적이거나 또는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담당하신 죄 때문에 그분이 받으셨던 그 고통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참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건 주님 자신에게는 너무도 큰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시겠다고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깊은 영적인 바다의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상의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참으로 겟세마네에서도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2절을 주목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시험이었어요. 끝나는 것도 시험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려고 힘쓰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 위에 놓여진 세상의 죄에 대한 무서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으로부터 뒷걸음질 치셨던 거죠.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살펴보시겠는데 그분께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로 41절인데 이 내용은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특별히 그 고뇌라고 하는 것,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뇌와 아픔이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살펴보시는데 그것이 40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40절, 41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들을 시험했단 말입니까? 누가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원수와 씨름했어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겟세만에서 그곳에 있는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갈보리의 승리는 겟세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결정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어요? 그렇죠. 43절로 45절요.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제 자고 쉬라. 분명히 이 말씀과 다음 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 순간에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잘 시간이 있었고 그들은 이런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잠시 자고 나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46절로 7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서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와 또한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대항하지나 않을까 아마도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체포하러 오면서 무장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쩌면 모든 경호원들이 그분을 체포하러 왔는지도 모르죠. 로마의 정예부대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온 것은 파송된 큰 무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서 군호를 짜 가지고 가로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배신자의 뜨거운 입 맞춤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49절로 50절을 보죠. 곧 예수께서 나와 라삐어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입맞춤은 수락이나 또는 거절의 표시로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주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거죠. 그것은 사람의 가장 비열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다는 그 가짜 사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나간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기는 했지만 그의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넘기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졌으며 우리 주님도 애당초 그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언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넘겨진 뒤에라도 유다는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그런 뜨거운 입맞춤을 예수님에게 한 후일지라도 예수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나중에 유다가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넘기고 그가 받은 은을 내어 던질 때 그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 때 유다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저는 잘 알지 못했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죠. 그때라도 주님은 그가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51절로 가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우리는 그렇게 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압니다. 베드로지요. 우리는 왜 그가 행동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고 장담을 해서 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몸에 어디엔가 검을 휴대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도 그것으로 그는 주님을 유사시에 보호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과거에 어부였지 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고 있던 칼로 그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귀를 노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려했었지요. 결국 잘못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51절 53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본문을 좀 각색을 해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베드로요. 내 검은 아무 필요도 없다. 내가 온 것은 종교 관원들과 싸우려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 온 것이다. 라고 말이죠. 54절로 가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5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그분의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진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버리고 도망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2-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32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